53번 메시지. 물질적인 바벨론.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바벨론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성경은 세 방면의 바벨론, 즉 문자 그대로 고대 바벨론, 종교적인 바벨론, 물질적인 바벨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터는 오늘날의 이라크 안에 있습니다. 나는 18년 전에 그 지역을 방문했었는데 그곳이 먼지로 뒤덮여 있고 오븐처럼 뜨거운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서서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곳을 방문하기 전에 나는 성경에 기록된 바벨론 위에 내려진 저주들을 연구했었습니다. 구약, 특히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해 말씀하신 많은 저주와 정죄를 담고 있습니다. 방문했을 때 나는 바벨론에 관한 성경 말씀의 모든 면이 진실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고대 도시 바벨론은 또한 고대의 바벨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과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인 바벨과 헬라어인 바벨론은 둘 다 혼돈을 뜻합니다. 바벨은 니므롯의 아버지 구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니므롯은 이교적인 우상 숭배에 대한 경배 체계를 고안해냈습니다. 수세기 후에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확정되어서 구약에 알려진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악하고 마귀적인 장소가 되었는데 이는 느부갓네살 치하의 바벨론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거룩한 기명들, 즉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릇들을 탈취해 갔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느부갓네살은 이 그릇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그의 우상에 전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구약의 회복 시대에 에스라는 이 그릇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가서 재건된 성전 안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그 우상 숭배 때문만이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며 거룩한 그릇들을 탈취해 갔기 때문에 악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노선, 즉 바벨의 노선과 예루살렘의 노선을 봅니다. 바벨의 노선은 예루살렘 노선의 위조품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노선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이 그의 위조품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두 도시, 곧 바벨론과 예루살렘은 서로 적대됩니다. 이 두 노선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날의 예루살렘이요, 로마 천주교회는 오늘날의 바벨, 곧 바벨론입니다. 더 나아가 큰 음녀의 딸들, 즉 여전히 바벨론의 전통 가운데 일부를 실행하는 교파들과 단체들 역시 바벨론의 범주에 속합니다. 오직 순수하고 참된 지방 교회들만이 오늘날 예루살렘의 노선 안에 있습니다. 17장부터 22장까지는 온 성경의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이 장들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두 도시, 즉 바벨론과 예루살렘을 봅니다. 바벨론은 철저하게 분쇄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건축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최종 완성이요, 바벨의 노선과 예루살렘 노선의 궁극적인 결말입니다. 펜버의 책들과 히스롭의 두 바벨론은 모든 이방 종교가 하나도 예외 없이 바벨론주의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합니다. 니므롯이 고안해낸 교가 온 세계에, 심지어 인도와 중국과 일본에까지 퍼졌습니다. 예를 들어 니므롯은 마돈나와 그녀의 자녀에 대한 그림을 창작했습니다. 이 그림 배후의 이야기는 근친상간의 악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이 천주교 안으로 유입되어 마리아와 예수의 그림으로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여자와 그 아이가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중국의 우상 사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는 천주교 성당에 그와 동일한 그림이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결국 연구를 통해서 나는 그 둘이 같은 기원에 속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초의 천주교 선교사들은 마돈나와 어린아이의 형상이 이미 불교 사원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같은 그림이 다른 제목으로 어느 곳에서나 발견되지만 그 기원은 바벨의 니므롯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예는 모든 종교가 바벨론주의에서 뻗어나왔다는 것을 예시해줍니다. 모든 종교가 악마적인 한 근원, 즉 고대 도시 바벨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두 번째 방면은 종교적인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유대교에 속한 많은 것을 영속시키고 이교 신앙에서 나온 많은 것을 동화시킨 로마 천주교회가 곧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세 번째 방면은 물질적인 바벨론인 로마 시입니다. 때때로 바벨론의 세 방면을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이는 성경이 그들을 함께 뒤섞어 놓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은 물질적인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은 문자 그대로의 바벨론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벨론인 로마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에는 바벨론의 두 방면, 즉 종교적 방면과 물질적 방면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17장의 여성은 한편으로 변절한 교회를 상징하는 음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시를 상징하는 여자입니다. 1절은 음녀에 대해 말하고 18절은 여자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 있는 여성은 음녀 곧 변절한 교회의 방면과 여자 곧 물질적인 로마시의 방면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몇몇 부분의 말씀에 대해 거듭거듭 기도하고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나는 왜 주님이 몇 구절들 안에서 바벨론의 여러 방면들을 뒤섞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나는 오직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만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바벨론의 여러 방면들을 아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두 번 오심에 관한 예언들을 아는 것과 비슷합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 그리스도의 두 번 오심이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멀리서 볼 때 하나로 보이는 겹쳐진 두 산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막상 당신이 그것에 접근해 보면 그들 사이에 큰 간격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예언들을 읽을 때 반드시 우리는 어느 것이 그분의 처음 오심을 언급하고 어느 것이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을 가리키는지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에 관한 구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이 고대의 바벨론을 말하고 어느 것이 종교적인 바벨론을 말하며 또 어느 것이 물질적인 바벨론을 말하는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만일 이에 관해서 분명하다면 우리는 계시록 17장과 18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이 장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는 바벨론의 여러 방면들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방면들에 관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 두 장을 이해하기 위한 견고한 기초를 갖게 되며 어느 구절이 종교적인 방면에 관한 것이고 또 어느 구절이 물질적인 방면에 관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리스도는 물질적인 바벨론이 멸망할 때 나타나실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처럼 오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종종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이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6절,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스가랴 1장 11절 12절과 2장 3절 8절부터 11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우리는 주의 천사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천사에 관해 언급한 이 모든 구절들을 연구해 볼 때 주의 천사가 사실은 주님 자신임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적어도 서너 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임을 이루시려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로 계시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십니다. 10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구름으로 옷 입고 계셨고 14장 14절에서는 구름 위에 앉아 계셨는데 반하여 여기 18장 1절에서는 그분의 영광이 땅을 두루 비추고 있는데 이는 그분의 땅으로 다시 오심이 10장 1절과 14장 14절에서 언급된 오심보다 훨씬 가까웠음을 가리킵니다. 먼저 그분은 은밀하게 구름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며 그 다음에는 공개적으로 구름 위에서 오시고 결국에는 큰 권세를 가지고 큰 바벨론인 로마시를 멸하기 위해 땅을 두루 비추실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그분은 땅을 완전히 소유하실 것이며 땅은 그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바벨론의 멸망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일어납니다. 큰 바벨론의 두 방면. 18장 3절에는 물질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의 바벨론이 둘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만국이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였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녀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시부하였도다 하더라고 말합니다. 만국이 포도주에 취하였으며 땅의 왕들이 그녀로 더불어 음행하였고는 종교적인 방면을 언급하는 것이며 반면에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시부하였도다는 물질적인 방면을 뜻합니다. 모든 나라들로 그녀의 종교적이고 마귀적인 포도주에 취하게 한 것은 로마 종교이지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땅의 상인들로 그녀의 사치의 능력에 의해 치부케 한 것은 로마 시이지 로마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구절 안에서 종교적인 방면과 물질적인 방면이 모두 취급되었습니다. 분별을 위해 부르심. 4절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큰 바벨론은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녀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종교적인 바벨론과 물질적인 바벨론 모두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구절에 있는 그녀라는 대명사에 의해 입증됩니다. 이 대명사의 선행사는 2절과 3절에서 계시된 바벨론의 두 방면입니다. 바벨론의 교만과 멸망. 6절부터 8절까지는 바벨론의 교만과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과부가 아니라 여왕이라고 교만하게 자랑합니다. 글 한자로서 그녀는 결코 슬픔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임할 때 주님은 그녀를 멸하시고 그녀에게 많은 고통과 슬픔을 주실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그녀의 재앙들이 닥칠 것이며 그녀는 완전히 불로 태워질 것입니다. 물질적인 바벨론의 무너짐. 이 절에서는 물질적인 바벨론의 멸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또 그가 힘센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14장 8절에서 한 천사가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라고 말했고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같은 말로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두 번 무너짐, 즉 종교적인 바벨론의 무너짐과 물질적인 바벨론의 무너짐을 말합니다. 종교적인 바벨론의 무너짐은 대환난이 시작될 때 발생하고 물질적인 바벨론의 무너짐은 대환난이 끝날 때에 발생합니다. 18장은 종교적인 바벨론이 아니라 물질적인 바벨론의 무너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은 바벨론이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대한 언급과 그들로부터 인용한 문장을 담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바벨론을 정죄할 때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로마시는 고대 바벨론이 그랬던 것처럼 정죄되고 저주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로마시는 더 이상 사람이 거처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는 최고로 흥미있는 도시이므로 관광객들이 그곳을 즐겨 방문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로 가득 차게 되므로 아무도 거기에 가지 않으려는 때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흉하고 가증스럽다는 표시입니다. 물질적인 바벨론인 로마시는 하나님 눈에 가증스럽게 될 것인데, 이는 그곳이 마귀적인 정치와 마귀적인 종교의 본거지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마귀적인 정치를,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마귀적인 종교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귀적인 것들이 적어도 2000년 동안 권세를 부려왔고 땅 조처에서 인류를 손상시키고 복을 먹여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개입하시어 로마시를 심판하시고 사람들이 살기에 알맞지 않은 곳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 위에 명해진 정주와 저주의 결과로 그곳은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하기에 알맞지 않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적인 바벨론도 그러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해 눈물 흘림. 9절부터 19절까지에는 바벨론에 대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있습니다. 9절엔 또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녀의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라고 말하며, 이어서 11절은 또 땅의 상인들이 그녀를 보고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유한 도시로부터 큰 이익을 취했던 국제 상인들이 그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은 땅의 상인들이 팔았던 상품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 있는 상품들은 각종 물질적인 것들이므로 이 장에 있는 큰 바벨론이 물질적인 것임이 입증됩니다. 그 상품들은 일곱 부류, 즉 금부터 진주까지는 장신구, 고운 세마포부터 진홍색 옷감까지는 의류품, 각종 항목부터 대리석까지는 가구와 장식품, 계피부터 유향까지는 향료, 포도주부터 양들까지는 식품, 말과 수레는 교통수단, 사람의 몸들과 혼들은 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운반되는 상품 중에서 첫 번째 품목은 금이고 마지막 품목은 사람들의 혼입니다. 사람들의 혼은 고용되기 위해 팔리는 사람들 자신입니다. 이것은 장차 올 바벨론을 묘사할 뿐 아니라 오늘날의 세계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온 존재를 고용주에게 팔아버립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들의 혼, 자기들의 생명, 자기 자신들을 그들의 직업에 팔고 있으며 하나님과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 목록은 로마시가 공산주의 도시가 아닌 자본주의 도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물질적인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자본주의가 로마에서 성행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행해진 심판을 하늘에서 기뻐함. 20절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녀에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고 있는 동안 다른 이들은 그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울지만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정녕코 우리는 하늘에서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나는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을 목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녀의 연기가 위로 올라갈 때 우리는 기뻐하리라.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선언함. 21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에 대한 선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절은 그리고서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시 바벨론이 이같이 무참하게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고 말합니다. 아마 바벨론의 멸망은 도시 전체를 바닷속에 침몰시키는 큰 지진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운명이므로 당신은 친구들에게 거기서 살지 말라고 충고해야 합니다. 큰 음녀에게 행해진 심판에 대해 하늘에서 찬양함. 19장 1절부터 4절까지에는 큰 음녀에게 행해진 심판에 대해 하늘에서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라고 말하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습니다. 비록 18장이 물질적인 바벨론에게 행해진 심판에 관한 것이긴 해도 19장에서 이 구절들에 있는 찬양은 주로 물질적인 바벨론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바벨론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역도로 그 두 방면이 함께 뒤섞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주후 476년까지 로마는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여러 세기 동안 그것은 종교의 중심지로 이어져 왔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제6세기에 권력을 잡았으며 6세기 말에는 교황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지난 19세기들 가운데 앞에 5세기에서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볼 수 있고 나머지 14세기에서는 로마 천주교회의 통치를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종교적인 방면이 먼저 멸망하고 물질적인 방면은 나중에 멸망합니다. 하늘에서의 찬양은 주로 물질적인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종교적인 면이 물질적인 면보다 훨씬 가증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인 로마를 별로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로마로 인해 우리는 괴로움을 당합니다. 종교적인 바벨론의 무너짐을 보게 된다니 얼마나 기쁜지. 계시록 19장 4절은 또 이 1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 하니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할렐루야라고 말한 뒤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라고 말합니다. 아멘이 먼저 나오는 것은 이미 할렐루야를 몇 번 말했기 때문입니다. 24장로들과 네 생물은 이들의 할렐루야에 아멘이라고 말한 다음 그들 자신의 할렐루야를 덧붙입니다. 1967년에 주님은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과 1968년에 우리의 집회들은 아멘과 할렐루야로 충만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 때문에 우리를 정죄했고 종교적인 바빌론의 작은 일부가 일어나서 우리를 반대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왜 우리가 아멘과 할렐루야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반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이런 식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장래에 있을 실행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래의 하늘에서 실행될 것이 또한 오늘날 땅 위에서 우리들에 의해 실행될 수 있습니다. 만일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계시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책이 없다면 성경은 결론을 갖지 못합니다. 주후 325년 콘스탄틴 대제의 권위 아래 소집된 한 회의에서 제정된 니케아 신조가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습니다. 이 회의 당시 신약의 7권, 즉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후서, 요한 2, 3서, 유다서, 계시록이 아직 완전하게 공인되지 못했었습니다. 그 책들은 주후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공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니케아 신조는 아마도 계시록이 없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인들에게는 계시록이 낯선 책입니다. 많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이 책은 성경 가운데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것을 읽는다 해도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원수의 간교함 때문입니다. 성경 중 다른 어떤 책도 계시록만큼 그리스인들의 의견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한 책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 예수님은 22장 18절과 19절에서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에서 무엇을 제해하여 왔습니다. 비록 계시록이 성경에 인쇄되어 있긴 하지만 많은 이들의 체험 가운데서 이 책은 사실상 그들로부터 제해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께서 처음 이 책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을 때부터 어떠한 축복이 거기에 있어 왔는지, 나는 이 모든 메시지들이 모든 교회들 안에서 효과적인 전환과 더 전진된 발걸음을 야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큰 축복이 교회들 위해 부어질 것입니다. 많은 계시록 강해서들이 있습니다. 그 강해서들 대부분이 이 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건전한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것 중 대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온 성경에 익숙해야 합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 책 가운데 있는 거의 모든 상징들이 구약에 있는 상징들을 참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구약에 있는 상징의 기원을 알아야 하며, 그런 다음에는 그것이 발전된 것을 신약에서 추적해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1장에 있는 등대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것은 출애굽기 25장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그 다음에는 스가랴 4장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만일 계시록에 있는 등대의 의미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출애굽기 25장과 스가랴 4장을 참고해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또한 이 등대의 문제가 발전된 것을 계시록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계시록을 이해하는 합당한 방법에 대한 또 다른 예는 13장에 있는 짐승의 문제입니다. 만일 이 짐승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반드시 다니엘 7장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은 다니엘 7장에 계시된 짐승을 언급한 것인 동시에 그 짐승의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상징에 대해 처음 언급된 것을 연구하고 나서 그것이 발전된 것을 추적해 본다면 그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계시록을 연구할 때 이런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계시록 강해서들이 이 원칙을 어겼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본 원칙들을 보여주셨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해석들은 이런 원칙에 따른 것들이며 역사에 의해서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뢰로서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와 저 그리스도에 관해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저 그리스도는 이중 인물일 것입니다. 즉 그는 일곱째 황제인 동시에 여덟째 황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덟째 황제로서 그는 일곱째 황제의 몸과 다섯째 황제의 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비상한 인물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가까운 장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